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의미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삽입구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21절에서 곧장 23절로 넘어가는 것이 문맥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일이 없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22절이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2장 사건을 염두에 두신 발언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달리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다만 살아있고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정신적인 사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며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일로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창조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자라는 이름 속에 이런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는 존재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는 아닙니다만은 구약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라는 인사를 제일 잘하죠. 샬롬이라는 걸 했다가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유대인이 아닌데 잘못 샬롬 했으면 돈 주고 물러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크대는 거예요. 돈보다 샬롬이 크대는 거죠. 돈 주고 아 내가 잘못했다 얼마 주면 되겠는가 해서 돈 주고 물으지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 세상을 살며 세상과 시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신자된 특권과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장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봄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걸어온 길과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남은 생애의 그 형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또는 이 이후의 제자들의 삶과 일반인들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근본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기서 물론 찾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익숙히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말이 갖는 뜻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깊고 오묘한 내용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눈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은 누구를 찍을 것이요? 그럼 난 누구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한국의 앞으로의 장래가 무엇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기호 9번을 찍겠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또라이구나.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를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은 한국의 정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거다 라고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를 가도, 그래서 대통령 선거 얘기만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역 예배를 가도 대통령이고 새벽 기도를 모여도 대통령이니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심으로 이제 바꿔진 재창조,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요구와 권리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무서운 요구 앞에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바뀌어진 제자들의 모습들을 몇 가지 추적을 먼저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지금 이 내용은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32절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용 속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이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며 역사와 세계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되 실제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고백이 있고 그가 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으며 이 역사를 주장하시며 그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도 열심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 영원,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열심, 그것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라도 그분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분명히 확인한 제자들의 고백이 단적으로 예수를 믿으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뻔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는 우주관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인생관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어떤 시급한 긴급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식으로 예수는 무슨 옛날 약장수들이 팔던 만병통치약으로 거기에 어떤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되는 지고한 권위와 궁극적인 결과로 대주제로 주인으로 창조주로는 갖지 않는 주머니 속에 넣은 구급 상비약으로 됐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험한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아시겠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을 왜 그토록 기도하십니까? 대통령이 어느 XX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한국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달리며 정치가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총 아래 있지. 여러분이 신자답게 살면 한국의 장래는 밝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고 있다면 한쪽에서 아무리 썩어가도 이 나라는 썩지 않을 것이요, 장래가 밝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누가 되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든 말든 미국이 편을 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믿는 자들의 병약한 아우성입니까? 누가 꼭 돼야 될 텐데 라는 식의 기도가 나옵니까? 무슨 이따위 신앙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한 역사와 한 나라의 책임을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달을 하고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듯이 이 땅에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은총과 영광과 능력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16일날 아무나 찍으십시오. 배짱대로 누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있는 이 우주적 가치를, 질서를 제대로 믿고 그 안에서 충성되이 살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산치하에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의 신앙을 뺏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총칼을 들이대어 우리의 육체적 목숨을 뺏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공산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북에 있는 한 분을 만나보고 와서, 성도를 만나보고 와서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북에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 많으신 할머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공산치하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피난 와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자신 없는 놈들만 다 피난 갔지 뭐. 그 말이 사실 아닙니까? 예, 우리 자신 없어서 피난 온 겁니다, 정말. 물론 그렇게 다 하나로 매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앙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재산과 땅을 다 버리고 내려올 만큼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공산당이 좋아서 남아있은 것만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음과 고난을 각오할 신앙의 확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난 와서 우리의 신앙은 더 좋고 지금 이북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더 나쁩니까? 정말요? 아니잖아요. 숫자로 훨씬 우리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는 아무도 지금 입 열어 얘기할 수 없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건 아주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은과 금보다 100번 난 것이다 이겁니다. 100번 난 것입니다. 이 입시철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그 자녀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오는 파출부께서 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그 파출부의 아드님은 좋은 학교를 다니신답니다. 그 등록금을 벌기 위하여 그 어머님이 파출부로 오셔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 파출부를 부르신 이 우리 성도께서는 그 파출부를 볼 때마다 부러운 겁니다. 나도 내 자식이 그 학교를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바꿔도 좋다.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물론 되고 나면 마음이 또 바뀌겠지만 진심입니다. 지금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무슨 보너스를 갖고 오든 뭐 진급이라든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파출부를 하는 아이 있어요. 이건 모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공통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무엇이 더 큰 가치인가를 아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분명히 이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자면 그때 앉은뱅이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냐, 난 게 일어나는 게 더 낫지. 그럼 말하자면 금과 은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아 글쎄요, 기도할 테니까, 회개할 테니까, 예수 믿어 드릴 테니까 우리 애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과 금으로 전부가 아닌 세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닌 그것으로도 표를 살 수 없는 가치체계가 있음을, 그런 나라가 있음을, 그런 곳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취하고 계십니까? 은과 금과 나사렛 예수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길 가다가 10,000원짜리와 10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을 줍겠습니까? 둘 다 줍죠. 이걸 물어봐요. 둘 다 줍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순 사기꾼인 겁니다. 은과 금도 죽고 예수도 잡고 있는 거죠. 예수도 어떻게 해서 잡고 있냐면 금치를 해서 잡고 있는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생명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그 대목도 없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이라는 대목도 없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다 말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하다 헤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짓고 떡 해먹고 크리스마스 날 고아원 한번 갔다 오고 우리는 잘난 사람이다 그러고 서로 애들 시험 때 되면 또 모여서 기도해주고 꼭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떨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고 뭐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안 되면 시련과 환란이 우리 신앙을 또 키울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모두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 영적인 충돌이 있었으면 그걸로 인한 아픔, 혼란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어디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대로 살지 못한 그 죄책감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대답하라 그러진 않을 테니까, 손들어 보라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만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것이 한국교회는 능력일변도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묘하게도 교회가 어떤 사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그것이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업적이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결과를 따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냐로서 우리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는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모든 고백같이 그가 한 일이 그 배후에 있는 저 보이지 않는 나라, 저 영원한 가치를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심기고 그 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그 뒤에 있는 모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발견케 하는 것 같이 우린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압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이, 그렇게 나타내신 일들이 전부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하려는 모든 일로 그들을 인도해드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나님 안에 세우며 영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애를 방향 잡게 하는 것으로 전부 동원된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서야 됩니다.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빌립이라는 사도의 제자의 질문에 답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그를 의지하여 큰일을 했는가는 성경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한 번도 능력과 실력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가 어째 자기 목숨을 구해내지 못하느냐?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 하나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무엇이 신자냐?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영원을 지향합니다. 생명과 진리로 기초삼고 그 가치 속에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한 달, 1년, 아니요 영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 시선 아래에 있음을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요구보다도 앞세웁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저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걱정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매일 마릅니다. 피골이 상접한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이 수준 이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찌 제 죄 때문이겠습니까? 저야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죠. 그러지 않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니, 먼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엉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엉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일찍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주 앞에 대답을 들은 것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만드셨으며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인생을 요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을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책임이며 또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미련한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완악함과 게으름과 무지함을 벗어던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자답게 신앙 가운데서 충성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이며 동시에 증언자임을 우리 알게 하시옵소서. 은과 금을 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의 승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심령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